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 7절부터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구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리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우리는 그 지난 시간에 그 먼저 이 야곱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성숙된 신앙의 모습, 그 말년의 모습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종의 이제 후반부에 그의 믿음의 성숙한 모습, 그의가 믿음의 족장다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이미 우리가 이전부터 이제 살피게 되었는데, 특별히 지난 시간에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온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다가 약속의 자손인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이 가나안 땅에서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축복하신 가나안에서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이 문제 때문에 그에게 마음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상황은 다 맞아떨어지고 좋은데 하나님께서 정녕 주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실로 주께서 가나안으로 아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 같은 야곱의 태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고 모든 환경이 잘 되는 가운데서 그 환경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그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고자 하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신앙의 태도요 성숙한 믿음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그런 야곱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의 최선을 야곱에 대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응답을 통해서 말해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성숙한 믿음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괜찮을 때에도 또 특별히 큰 문제가 없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그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이고 인생을 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숙된 믿음을 가진 모습이다. 그 야곱의 그런 이제 상당히 그 인생의 후반부에서 그 결국 정말로 그 복잡한 그 인간이 그렇게 성숙되어서 변화된 모습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같은 그 야곱의 삶의 이 후반부를 살피면서 상당히 마음이 위로가 되고 일종의 소망이 부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후반부 그의 삶의 이 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결과적으로 이 후반부에 이르러서 그들에게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시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대면할 때와는 다르게 그는 분명히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 그 사람이 마침내 이 후반부에 와서 보게 될 때 그녀가 하나님을 향해서 취한 태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태도를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취하는 태도 인격적으로 그분을 이렇게 우러나와서 취하는 이런 태도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게 될 그 후반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상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위로를 갖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생각을 곁들여서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중에 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현재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 상태로 인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변화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변화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기질이 복잡하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죄악된 삶을 과거에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국 야곱이 바뀌듯이 바뀌는 날이 마침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하는 그런 판단을 넘어서서 어찌하든지 그는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이전에 전혀 갖지 못했던 태도를 이제 갖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능동적으로 인격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은 자동적으로 있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해야만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결과가 있게 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적이 있는 시련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그런 변화를 가는 과정 속에서 설사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련은 목적이 있는 시련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인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며 거기에 기민하게 되는 천국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밝히시기 위해서 이 야곱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어떤 하나님의 뜻이 점진적으로 드러나지만 그 가운데 등장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한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에겐 반드시 이 야곱이 바뀌듯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변화를 결국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뭐 그때 당시 순간적인 심리적인 그 복잡함과 어려움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안 될 사람이다. 나는 도저히 변화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인간이다라고 말을 하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그를 믿는 자를 향해서 빚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안 되는 태도를 가지지 않았던 태도를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반드시 일구어내십니다. 딱 한 가지 태도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야곱이 오랜 세월 속에 세월 끝에 몸속 깊이 깨달았던 것처럼 비록 시련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몸속 깊이 간직하게 된 것이지만 그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문제가 있든 없든 환경이 좋든 어쨌든 간에 내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직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있어서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야곱이 이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며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혀 안 될 것 같은 세상에 속한 더러운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모두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자를 예수님은 그 여자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속한 자를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꾸시는 데 전문가이십니다. 그것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다른 뜻을 품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은 그 사람은 그렇게 되지도 않을 사람입니다만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이 야곱처럼 놀라운 결과가 궁극적으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야곱의 변화가 더 뒤에서 있게 된 이 후반부에 있게 된 아름다운 변화 말이죠. 그 놀라운 변화가 어떤지를 더 우리는 몇 번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일단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야곱의 그 성숙된 변화의 그 후반부 더 절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뒤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뒤에 내용들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의 절정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 나이가 지금 130이지만 앞으로 17년 더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17년 더 살게 될지는 모르고 이 얘기를 하지만 더 살게 됩니다. 그런데 후대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람을 평가하기를 이 사람의 믿음의 절정은 이것도 아닙니다. 이 뒷장면이에요.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그에 앞서서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결론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비 야곱을 바로에게 인도하여서 상면하게 했을 때 이 바로가 이 야곱에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야곱이 한 가지 유명한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이 결국 야곱이 자신의 삶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가 신앙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지 결국 믿음이 성숙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성숙된 자리에서 바라본 자기 인생을 해석한 이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 연세가 얼마뇨?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다음과 같이 평하여서 말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초상의 나그네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이집트 왕 앞에서 자신의 지나온 세월을 회고하며 한 이 말 속에는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허락되는 세월은 세월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야곱은 자신의 지나온 그 130년의 세월을 이렇게 평합니다. 나그네길의 세월이라고.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니이다. 야곱은 자신의 지난날에 대해서는 나그네 세월이라고 자기 자신의 삶에서도 나그네길의 세월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조상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도 나그네길의 세월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 자기들의 인생이 결국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나그네길의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두말할 것 없이 이것을 뭐 우리가 세속적인 의미에서 말할 때도 그런 의미에서도 볼 때도 이 사람은 그야말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유랑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는 아비가 살던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듯 하지만은 하란에 가서 또 살고 또 거기서 또 이주해서 가나안에서 또 정착하는 것 같더니만 또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이 하란과 이집트 막 이런 외국 생활까지 경험하면서 유랑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그 삶을 살면서 이 말이 뭐 세상 사람도 다 이해할 만큼의 말로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삶을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한 이 말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을 먼저 말을 하면서 이 족장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았는지를 요약해 주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히브리서 기자가 2000년이 지나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거하였다. 그리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야곱처럼 나그네로라라고 다른 뭐 아브라함과 이 사람들이 이삭이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들은 삶으로 그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한 말은 단순히 정처 없이 이동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비롯한 족장들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던 것, 곧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무엇입니까? 야곱이 왜 자신의 삶을 나그네의 세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이 족장들이 자신들의 삶을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면서 그렇게 증거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을 이들이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순례자의 길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향을 두고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뒤에서 덧붙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사람들만 나그네 길을 산다고, 나그네 길의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지 않냐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뒤에 덧붙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나그네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결국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나그네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있게 됐다는 것이 됐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이렇게 또 덧붙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가 이것을 쭉 인용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믿음의 족장들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그야말로 지나면서 지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하나의 나그네 같은 지나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나은 본향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 사실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 믿음의 족장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그들은 항상 소망을 두고 그 유업을 생각하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더 나은 본향을 말씀하시면서 얻게 될 영원한 유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믿고 그 일종의 유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 같은 삶을 일차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일차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였다. 믿음으로 우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땅에 외방에 있는 것처럼 우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곧 믿음의 족장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그 멀리서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환영하면서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나그네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다 믿음을 따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믿음의 족장들은 모두 더 나은 본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이 현실의 세상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려면 바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은 본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아시아에 흩어지는 나그네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상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영광스러운 장래를 나그네들에게 편지 쓴다고 하면서 바로 뒤이어서 너희들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장래를 바로 덧붙여요. 이것이 없으면 나그네라는 호칭도 우리에게 어울리지도 않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덧붙인 말은 이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게 하신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로 뒤에서 설명합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덧붙이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흩어지는 나그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있을 유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업은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그것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두고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네로가 핍박하고 있는 그 당시에 그들은 나그네처럼 그 핍박 있는 현실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하는 유행가 가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철학자들도 얘기하고 사상가들도 얘기하고 유행가 가사들도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인생을 조금만 경험하다 보면 다 흘러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한 나그네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아주 기초적인 상식 하나를 알아서 깨달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냥 인생은 지나는구나. 요 정도의 생각인 것입니다. 성경은 나그네의 삶을 말할 때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어디에 이르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그네 삶을 못 사는 겁니다. 보편적인 욕심을 살면서 인간적인 평범하게 쾌세라세라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간 세계 속에서의 그런 삶 속에서의 나그네 삶을 살는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진 나그네 삶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더 나은 본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나그네의 삶이 불가능한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은 더 나은 본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삶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것으로부터 이렇게 자유하게 하고 더 소망을 갖게 하느냐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게 하고 또 지나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느냐 말이에요. 더 나은 본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더 나은 본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성경이 말한 나그네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 나그네 같은 삶은커녕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한 거주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멋지게 성공하려고 발버둥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내 개인의 것들을 이루려고 그렇게 살아거든.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30대, 40대, 20대든 뭐 50대든 간에 막 물불 안 가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물불 안 가리고 타협하면서 죄를 지어가면서 막 돈 벌고 뭐 자기 성취를 해도 성취하는 그런 생활들이 만약에 예수님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야곱같이 복잡한 삶을 산 이 사람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의 삶을 계속적으로 이끌었던 게 뭡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이끌는 게 뭐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삶에서부터 어려운 위기로부터 돌파하고 다른 데 벗어나면서 자기의 삶을 전환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가진 나그네의 삶을 다시 말하면 순례자의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유업을 생각하면서 나그네처럼 그때그때마다 하시는 말씀, 하란에 있을 때도 말씀하시고 세겜에서도 베델로 오라고 상기시키시면서 베델에 가서 또 서원을 갚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사람을 계속 이끄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단숨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스스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아간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서도 그는 그것이 중요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더 큰 뜻이 있는 거예요. 마치 태아와 같은 일이 마치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는 같은 일이 이집트에서 있을 것이어가지고 이집트에서 너희들이 한 민족이 여기 들어와서 너희가 정말 그 너를 통해서 있게 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생각,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계획을 참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더 나은 본향에 대한 믿음은 이 사람에게서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고 또 그것은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그에게 있어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던 중요한 자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 물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단순히 저는 무소유론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청빈한 삶을 살자는 길을 말하지 살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무엇에 근거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녕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야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습니까? 더 나은 본향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곳을 얘기하였습니다. 또 베드로가 말한 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하늘에 간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약속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놀랍게도 많아요. 근데 그것들은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들을 여러분들은 믿고 그 약속들 때문에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 때문에 나그네처럼 살아가느냐는 거죠. 목적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또 이것을 질문하겠죠. 나그네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같이 산다면 거기는 분명한 삶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아니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지 아니하는 삶이에요.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너희들에게 권면하는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경계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요. 이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싫어요. 그건 뭔가 재미가 없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런 말에 바른지, 뭐, 이런 말을 왜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망각하지 않고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인 줄은 모르고 오늘 여기서 마음껏 즐기고 먹자, 여기가 끝이다 라고 살아가는 정욕대로 다 살아가는 것은 불행이거든요. 멸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이 세상의 것들을 살아가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리고 더 나은 본향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돈이든 명예이든 권세이든 이성이든 그 어떤 일이든 그것들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은 결국 정욕적인 것이고 육체의 정욕인 것이고 영혼을 거스르게 돼 있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더 나은 본향을 믿고 사모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족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려고, 내가 모든 것을 만족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녕 그리스도인이면 관계이든 일이든 돈이든 인간 계획이든 뭐 사랑이든 간에 뭐든 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지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장을 볼 것처럼 여기서 모든 걸 만족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바르지 않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믿고 사모하는 자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곳에서의 삶을 이렇게 지나가듯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그네의 삶을 얘기하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같은 우리들이 이 땅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나그네가 허리를 동이고 간편하게 여행하듯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우리에게 있게 될 그 영광스러운 은혜 때를 바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대한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탁월한 시각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은 130년이 지나서 자기의 전 인생을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장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현실적인 삶을 무시하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만큼 현실에 충실하도록 권면하는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충실하는 것도 목적이 있어서 충실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130년도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인생이 있어서 금방이다라고 할 때가 곧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젊습니다. 난 아직 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로 우리 삶이 나그네 같고 행인 같다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야곱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쫓고 그 사람과의 뜻을 이루고 무엇인가 그 사람과 함께 이제 가정을 꾸리는데 십수년이 쭉 지나가 버리고, 또 가정의 책임을 지고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계획하고 무엇인가를 시도하다 보면 십수년이 쑥 지나가고, 커가는 자식들을 뒷바라지면서 그들이 커가는 것에 따라서 생활을 보조하다 보면 십수년이 금방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다 큰 자식들을 시집장가 보내고 뭐뭐뭐 좀 하다 보면 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년에 무엇이라도 야심이 있어서 하고 싶은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무엇인가 그걸 쫓다 보면 인생은 금방 운명할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백발이 되고 무덤에 갈 날을 앞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곧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이 베드로가 말하는 권면을 드려야 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근신하면서 지나고 있어야지 여기가 끝인 것처럼 사는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방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마치 몇 년 머무도록 비자를 받은 외국인처럼 이 세상을 살아야만 합니다. 야곱은 하란에서든 가난에서든 낯선 자요 이질적인 존재로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면 그런 일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요 낯선 자요 이질적인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섞이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흘러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간다면, 가는 한 분명히 더 나은 본향이 있고 있는 것을 믿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장래 있을 심판과 영광스러운 구원을 생각하면서 간다면, 그것을 그걸 알고 나그네로서 사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낯선 자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외국인인 것입니다. 몇 년짜리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에요. 이질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버려요.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평가한 또 다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난 삶을 이렇게 참여하듯이 평가한 말입니다. 뭡니까? 자신의 지나온 130년의 세월은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까? 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130년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지나온 세월은 격정적인 사랑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사랑을 위해서, 14년 동안 사랑하면서 14년을 수일처럼 보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밤잠 자지 아니하고, 밤에는 짐승들 지키고, 낮에는 그걸 헤아리고, 그렇게 자지 않으면서 한 여자를 사랑하면서 14년을 수일처럼 보냈습니다. 격정적인 사랑의 세월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얻는 그 좋은 일들이 그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많은 자식들을 낳는, 또 자신의 재산이 늘어서 부자가 되는 그런 나름대로 소망에 찬 그런 세월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있게 된 결과 때문입니다. 여기 험악한이라는 말은 죄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온 세월은 죄악으로 얼룩졌고, 그 죄악으로 얼룩진 세월은 당연히 우애하는 삶이 되었고, 더 고생스러웠고, 나에게는 무엇인가 좋고 다른 것 같았는데, 단맛처럼 순간적이고 무엇인가 좋은 것 같았는데, 더 돌이켜보니 고생스러웠던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월은 이 야곱이 말한 것처럼 험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참회스럽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월은 죄악된 세월이고 험악한 세월입니다. 고생스럽고 힘들어요. 그 순간은 감정에 대해서 격정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휘몰아치지만은 이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삶을 고달프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 이 우리의 태도 때문에 결국 더 힘들다고 하는 것을, 더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이 험악한 세월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이 자기를 움직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방법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생활이요 험악한 세월을 결국 자기가 시인하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습니까?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험악한 세월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현재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현재의 오늘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만일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의 약속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낼 사람이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후에 야곱처럼 내 나이 70 또는 80년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130년을 보내고 나서 그 세월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뭐 뒤에 가서 그냥 대충 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까지 이 사람은 사실상 뒤에 가서 깨닫고 회고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그 순간순간 이 사람에게 주어진 그 20대, 30대, 40대 그때그때 순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쫓아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판단해 좋아 보이는 것, 괜찮아 보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자기 정력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말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반어적으로 지금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월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네 방법대로 삶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의 백성이랄지라도 이런 험악한 세월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 여러분, 아브라함은 안 그랬습니다. 그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만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험악한 세월을 살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사는가? 이 사람이 더 나은 본향을 주께서 그런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가? 이것에 따라서 이 사람은 험악한 세월을 살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집착해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지만 그런 태도 속에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것이 우선적이지 않아서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사랑해서 살았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험악했어요, 진짜로. 너무너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저는 군대 2, 3년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막, 제가 20, 한두 살에 갔으면 괜찮은데, 27살에 갔으니까.
스무 살짜리 아들하고 걔들이 나보고 야야하면서 머리 툭툭 때릴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그 꽉 짜여진 거 안에서 제 개인의 의사 뭐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면서 그 틀에 짜여가는 그 세월이 뭐 국방의 의무라는 면에서는 목사가 못할 소리 한다 할지 모르겠지만 뭐 좋아요. 어쨌든 내게 솔직한 심정은 그 틀에 진짜에서 개인의 의사가 무시되는 그 처사에 대해서는 불만이 너무 많았습니다. 힘들더라. 근데 야곱은요. 그런 세월을 몇십 년을 산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좋아서 갔어요. 근데 죄를 좋아해서 한 거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막 간 거예요. 근데 결과는 순간의 결정이 7년, 순간의 결정이 또 다른 7년, 순간의 결정이 또 다른 6년. 막 순간순간 결정이 몇 년씩 팍팍팍 지나간 것입니다. 몇십 년을 그렇게 결정하면서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남들을 속이며 자기 욕심을 따라서 험악한 세월을 했던 야곱이 그런 세월 속에서 바뀌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고 인생 무상을 말하면서 죄악 가운데 죽어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바뀌어가고 진정한 승리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금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지난 130년을 회고하면서 자매스럽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 130년의 세월 속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세월을 험악하게 살았지만 결국 그가 자초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빚으심으로 패배자로 끝나지 않고 영혼의 승리자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험악한 세월을 자초해도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네?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무지했고 또 깨달으면 깨달아서 그때 하나님께 주를 의지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움직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험악한 세월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그 중에서도 그를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년에 정확하게 깨달은 게 뭐예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그것을 붙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모든 것을 이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모든 것을 소유한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열심히 뛰면 소유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을 이루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올 때 그는 절감했습니다. 20년 동안 이룬 자식들과 그 모든 재산이 일순간에 끝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거기서 처절하게 깨달은 게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뭡니까? 이 사람 몸속 깊이 새겨진 게 뭐예요? 누가 나를 건드리면 내가 할 말이 하나 있다.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 세월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얻은 결론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얻으며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얻는 거예요. 소유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나의 생각을 꺾고 내 아집을 꺾고 내 계획을 꺾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알게 된 상황 속에서 내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선택에서 결국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냐고 오늘의 야곱이 되게 하셨다는 것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결론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바르게 보는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 살다가 비실비실 죽은 게 아니라 그냥 패배자로 죽은 게 아니라 승리자가 되어서 자신의 과거의 험악한 세월을 바르게 해석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이 결론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야곱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고생을 하면 야곱처럼 되는 거 아닙니다. 고생만 했다고 해서 인간이 다 야곱처럼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 아닙니다. 또 나이가 들면 무조건 나이만 먹으면 야곱처럼 이렇게 결론에 도달한 것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많은 고생을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나이가 들어도 야곱처럼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영혼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승리자로서 자신의 130년을 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야곱처럼 되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패배자요 허망이 하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회고하면서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엊그저께 일간지 신문에 제가 조선일보 기자가 그 코미디 황제 이주일과의 인터뷰인가? 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것으로 해서 하나 실린 글을 제가 잠깐 읽었습니다. 자기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정상적인 정기적인 건강진단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폐암이 걸려서 이제 삶을 정리하라고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믿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자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다 돌아보니까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좀 많이 잘못해줬다는 것, 그래서 아이가 먼저 자기 독자인 아들이 죽었다는 것, 뭐 그것이 제일 걸린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삶은 남들을 웃기면서 살았는데 남들을 많이 웃기면서 살았지만 자기 자신의 삶은 슬픈 기억이 더 많다. 슬픈 것이 더 많다. 그러면서 인생이 너무 허망하다.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내 기억은 슬픈 것밖에 없고 너무 허망합니다. 이렇게 죽으려니까. 이렇게 말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건 패배입니다, 여러분. 그건 패배예요. 인생 무상과 허망함만을 운운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제 이후에 그냥 끝이구나. 이것만 생각하면서 가는 것은 패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지나온 나그네길의 세월을 말하고 그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을 하는 이 자리는 승리자로서 말하고 있고 더 분명한 장래에 대한 유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서서 그것을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릅니다. 아무렇게나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또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께서 만지신 자, 빚으신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당대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왕 앞에서 말을 하잖아요. 이런 말을 할 때 겸손하지만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승리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걸어온 길을 수스름 없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승리자의 당당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본문을 여러분들 잘 이해할 것 같으면 배경을 이해하면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애굽과 주변 국가들의 생사를 쥐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 바로 왕입니다. 모두가 지금 기근이나 식량을 얻으러 오고 있고 또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시기에.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그 왕에게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야곱이 지금 축복하면서 자기 자신의 지난 세월을 서슴없이 늘어놓고 있습니다. 나그네 세월, 나그네가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야곱은 이 애굽의 몸을 의탁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애굽의 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두말할 것이 없이 믿고 있습니다. 자신은 천상의 하나님, 만군의 왕, 여호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 그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세계 최대 강국인 그 사람 앞에서도 조금도 거리낌도 두려움도 주저함도 없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자기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열두 아들, 이 조촐한 가정이 무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뒤이어서 한 민족이 형성되고 그걸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 후손을 따라서 복이 오는 거예요. 그는 믿음의 족장입니다. 믿음의 족장다운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몸속 깊이 스며들어서 그렇게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결론 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결론 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현재 삶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측할 수 있는 척도가 될 텐데 어떻습니까? 어디에 집착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십니까? 거기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수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인 양 집착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주로 뺏기고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몇 년짜리 비자를 받아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비자 유효기한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순서 없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나그네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험악한 세월을 살지 마십시오. 험악한 세월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제가 이렇게 전해도 여러분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긴 대신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을 펼치면서 살아가게 될 때는 여러분들의 앞날은 뻔합니다. 험악한 세월이 돼요. 그건 분명합니다. 죄가 낳는 세월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외인이에요. 잠깐 지나고 있습니다. 금방 옵니다. 나그네의 삶을 잊지 마십시오.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 나은 본향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그 더 나은 본향을 두고 이 세상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이냐 내 원하는 것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 그것을 제어하며 하나님 근신하여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결론적으로 얻은 그 내용,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모든 것을 얻고 소유하는 것인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인 것을 믿고 진실로 주님께 내 자신을 던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